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남북한 군사 분야 합의에 따라 시범 철수 대상인 10개의 비무장지대 감시 초소 지피를 폭파 방식으로 완전히 파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 18일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시범 철수 대상 GP 10개소를 20일 오후 3시에 일괄 폭파하겠다고 사전 통지했다며 해당 시간에 북측 GP를 관찰한 결과 완전히 파괴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측의 GP 폭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4분 동안 동부와 중부, 서부 전선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남북한은 지난 9월 체결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각각 11개 GP를 시범 철수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원유 수입을 도운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적자 한 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러시아 출신의 남아공 국적자인 블라들렌 암첸 체프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암첸 체프는 미 정부의 제재 대상인 벨머 매니지먼트사의 대북 제재를 피하는 방안을 직간접적으로 조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 8월 북한의 원유 수입을 도운 혐의로 벨머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벨머사는 북한과 관련 있는 자금 수백만 달러를 세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이틀간의 필리핀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국가주석이 필리핀을 국빈 방문하는 것은 지난 2005년 당시 후진타오 주석 이후 13년 만에 처음입니다. 시 주석은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도착한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과 필리핀은 우정과 협력의 문을 다시 열었다며 이는 양국 국민 모두의 진정한 이익을 가져다 주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도 중요하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필리핀 관리들을 인용해 필리핀 정부는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문 동안 중국의 1대1로 구상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양국 간 남중국해 지하자원 공동개발과 이를 위한 위원회 구성 등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를 테러 지원국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 등은 어제 미 행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이 베네수엘라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베네수엘라가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콜롬비아의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등과 연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최근 베네수엘라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 내 관계 기관에 문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도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지정 시기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가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나라는 현재 이란과 북한, 수단, 시리아 등 4개 국가입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양국을 연결하는 천연가스의 해저 구간 완공식에 참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완공식에 참석해 양국 간 우정과 협력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도 이날 역사적인 사업의 종착점에 도달했다며 해저 구간을 통해 운송 위험이 없는 터키는 물론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터키를 연결하는 트루크스 트림은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흑해 해저를 거쳐 터키와 유럽에 각각 공급하는 총 연장 1,369km의 가스관입니다. 미 연방법원이 중남미 불법 이민자들의 난민 신청을 제한한 트럼프 행정부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존 티거 판사는 어제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남쪽 국경을 통한 이민자들의 입국과 난민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시행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티거 판사는 의회는 입국 방법과 상관없이 모든 이민자가 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과거 전례에 비춰볼 때 극단적인 일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미국은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을 앞두고 연말 분위기가 벌써 시작됐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관저인 백악관도 파티와 행사로 분주한 연말 시즌에 들어갔는데요. 자, 그 신호탄이 바로 어제 백악관에 도착한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빠지지 않는 상징인 크리스마스 트리는 갖가지 전구와 장식물로 꾸민 큰 전나무를 말하죠. 이 백악관은 매년 성탄절을 앞두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드리는 것이 오랜 전통인데요. 올해는 미 동남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농장에서 벌목한 6m 높이의 프레이저 전나무가 선정됐습니다. 이 전나무는 어제 두 마리의 말이 끄는 녹색 마차에 실려서 백악관에 도착했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는 성탄 음악인 소나무야가 연주되는 가운데 직접 나무를 맞이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백악관 블루룸에 설치되는데요. 블루룸은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장소로 백악관 크리스마스 트리는 이곳에서 연말 시즌 내내 성탄을 밝히며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기온 9도로 구름이 조금 낀 하늘 보이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흐린 후 오후에 북쪽부터 맑아지겠고 함경남도 동해안과 황해도는 오후부터 밤사이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9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5도에서 9도로 무척 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밭바다에선 1에서 2.5m를 일겠고 서해 북밭바다는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죠. 먼저 평양은 0도에서 4도, 신의주는 영하 2도에서 4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4도에서 6도, 함흥은 영하 2도에서 7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2도에서 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브래드가 부릅니다. 떠나간 연인이 다시 돌아와 주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Lost Without Your Love 들어보시죠.
Lost and all alone I always thought that I could make it on my own But since you left I hardly make it through the day My tears get in the way And I need you back to stay I wander through the night And search the world to find the words to make it right All I want is just the way it used to be With you here close to me I've got to make you see that I'm lost. It's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필리핀 국빈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필리핀 현지에서는 반중 감정도 높아지고 있고요. 이란이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원유 수출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계 자동차 업계 유력 인사인 카를로스 곤, 르노, 닛산, 미쓰비시 얼라이언스 최고 경영자가 일본에서 체포된 이야기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필리핀에 갔군요.
네, 20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필리핀에 갔습니다. 중국 국가주석이 필리핀을 방문하는 것은 지난 2005년 후진타오 주석 이래 13년 만의 일인데요. 필리핀 측은 오랜만에 이어진 이번 일정을 국빈 방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 2016년 취임 이후 미국 중심 외교에서 중국 쪽으로 방향을 틀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번 시 주석 방문 일정에 큰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자, 13년 만에 이뤄지는 중국 정상의 필리핀 방문, 어떤 의제들이 있나요?
예, 두 갈래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자본과 기술 투자인데요. 이 필리핀 신도시 개발과 도로, 항만, 철도 같은 인프라스트럭처에 중국 국영기업과 중국계 자본이 참가하는 문제를 정상 간 협의 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안보 문제를 포함한 양국 현안에 대해서 시 주석과 두테르테 대통령이 의견을 나누게 됩니다.
네, 자, 중국 자본과 기술이 필리핀에 투자를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2년 전에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 직후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은 필리핀에 240억 달러 인프라 투자를 약속했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 주석의 방문 기간 동안에 그동안 당국 간 논의해온 새로운 사업 계획들이 속속 발표될 것으로 현지 매체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떤 사업들입니까?
네, 먼저 뉴 클라크 시티 개발 사업이 있는데요. 이 필리핀 수도 마닐라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신도시 개발 계획입니다. 미군이 주둔하다가 1992년 철수한 클라크 기지 일대에 500헥타르 땅을 관광과 제조, 물류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사업인데요. 중국 국영기업인 거저우바 집단이 이번 시 주석 국빈 방문 기간에 20억 달러를 투자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현지 영문 매체 필리핀스타가 전했습니다. 이 같은 20억 달러 투자 규모는 단일 사업으로서는 중국의 필리핀 투자 역사상 최고액이라고 이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네, 자, 신도시 개발 외에 인프라에도 투자를 한다고요?
네, 이 뉴 클라크 시티가 마닐라에서 12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수도 마닐라와 이 뉴 클라크 시티 신도시를 잇는 도로와 철도를 2021년까지 양국 합작으로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도로 철도 인프라 외에도 또 통신 인프라에도 중국 자본과 기술이 적극적으로 참가하는데요. 필리핀 정부는 시 주석 방문을 하루 앞둔 19일 차이나 텔레콤 컨소시엄을 제3 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이 차이나 텔레콤은 중국 국영 이동통신 회사입니다.
네, 자, 경제적으로 좀 양국이 밀착하는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필리핀 도착에 앞서서 중국과 필리핀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개척하자는 제목으로 19일 현지 신문에 기고했는데요. 이 기고문에서 시 주석은 중국은 필리핀과 함께 일대일로와 연계돼 경제, 무역, 인프라 건설, 농업, 관광 등의 방면에서 상호 윈윈하는, 그러니까 모두가 승리자가 되는 협력을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필리핀 측도 경제협력에 기대감을 나타냈는데요. 치토 로마나 중국 주재 필리핀 대사는 새로 체결되는 사업 계약들이 중국과 필리핀의 깊은 관계를 확인시켜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경제적으로 가까워지는 가운데 양국 간의 안보 현안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대표적인 안보 현안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인데요.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 해역에 선을 그은 이른바 남해 구단선 안쪽이 모두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남해 구단선 안에는 필리핀 근해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필리핀 정부가 이 국제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에 중국을 제소했고요. 2016년에 필리핀이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요. 남중국해 주요 지점에 인공섬을 만들고 군사시설까지 짓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네, 필리핀 정부는 중국 측에 이 판결을 이행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이 자원 공동 탐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상설 중재 재판소가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 중국을 상대로 정당한 권리를 이 필리핀 정부가 포기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 때문에 이번 시 주석 방문에 맞춰서 필리핀 현지에서는 이 반중국 감정까지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자, 필리핀 현지에서 고조되는 이 반중 감정 어떤 상황인가요?
네, 수도 마닐라에 있는 중국 대사관 인근에서 20일 이 시 주석 방문에 반대하는 작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또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같은 인터넷 사회연결망 사용자들은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모양새가 닮은 이 만화 주인공 곰돌이 푸 그림을 잇따라 올리면서 항의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상당수 필리핀 국민들은 이 친중국 기조를 강화하는 두테르테 정부의 외교 행보를 달가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필리핀 외교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예,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를 필리핀 정부가 반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84%에 달했습니다. 현지 시장조사기관 소셜 웨더 스테이션이 19일 발표한 설문에서 1200명 응답자의 대다수가 이렇게 답한 건데요. 또 외교 대상 국가의 신뢰도 측면에서 미국에 대해서는 아주 좋다라고 답한 비중이 많은 반면에 중국은 별로 좋지 않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2차 대이란 제재가 이달 초 복원됐는데요. 이란이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 원유 수출을 하겠다고 나섰군요.
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19일 이란 국영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방송에서 미국이 심리전의 일환으로 이란에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이란은 앞으로도 계속 원유를 수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의 계획은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은 이란의 원유 수출을 봉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5일자로 미국의 제2차 대이란 제재가 복원됐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까지 포함한 6개 나라가 지난 2015년 이란과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을 전격 체결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이란이 이 핵 합의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8월 1일자로 1차 제재를 복원했고요. 지난 5일에 2차로 이란과의 원유와 천연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2차 제재를 부활시켰습니다.
네. 자, 이란은 석유 수출국 기구 OPEC 회원국 중에서 생산량 3위를 차지하는 나라인데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겠군요.
물론입니다. 미국은 최종적으로 이란의 원유 수출을 0으로 만들어서 이란을 경제적 외교적으로 압박해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고 레바논과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하길 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그들은 우리의 원유 수출을 막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계속해서 수출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자,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미국의 중동 정책에 실패했다. 이런 주장도 했군요.
네.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이 지금 고립돼 있고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영내 일부 국가를 제외한 많은 나라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지지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미국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주요 이란산 원유 수입국 8개 나라에 대해 제재 유예 조처를 내린 것을 언급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아랍에미리트는 미국의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던데요.
네, 이 아랍에미리트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이라고 이 아랍에미리트 경제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19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아랍에미리트는 7개 토후국으로 나눠진 연합국가인데요. 이 아랍에미리트의 수도이자 정치 중심지인 아부다비는 정통적으로 이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지만 이 아랍에미리트의 최대 산업 중심지인 두바이는 이란의 주요 교역 상대로 대부분 교역이 두바이를 거쳐 이란으로 재수출되는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네, 자 이란과 핵 합의를 체결했던 나머지 당사국들은 현재 미국의 제재에 반대하는 입장인가요?
그렇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과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가들은 이란 핵 합의가 전 세계 안보에 필수 불가결한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의 제재를 피해갈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특히 유럽연합은 이란과 합법적으로 거래하는 회원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추진해왔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닛산 자동차 회장이 일본에서 체포됐군요.
네, 세계 주요 자동차 생산업체 중에 하나인 닛산 자동차의 회장이자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를 이끌고 있는 카를러스 곤 최고 경영자가 19일 일본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공금 유용, 또 보수 허위 기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닛산 자동차 이사회는 22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이 곤 회장을 해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본계 자동차 회사인 닛산과 프랑스계 회사인 르노의 연합 체제에 부정적인 신호를 이번 사건이 주면서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르노 측을 견제하는 닛산 내부의 움직임이 이번 최고 경영자 체포 사태로 나타났다고 일본 언론은 해설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권력이 곤 회장에게 집중되면서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했다고 전했는데요. 미국 신문 월스트리트 저널도 이 공개된 이번 혐의들이 닛산의 감사팀이나 회계팀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곤 회장이 책임져야 될 문제인지는 의문이라고 적었습니다.
네, 자 22일 해임이 예고된 카를로스 곤 닛산 자동차 회장 어떤 인물입니까?
예, 카를로스 곤 회장은 1990년대 말 파산 위기에 몰렸던 닛산 자동차를 되살린 인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닛산은 1933년 창업한 이후에 일본 최초로 양산 자동차를 만들고 또 세계 최초로 전기차를 제작하면서 시장을 선도해왔던 회사인데요. 1980년대 산내 분규가 고조되고 또 미국 시장에서 이 고급 브랜드인 인피니티가 부진에 빠지면서 존폐 위기에 몰렸습니다. 결국 닛산 측이 르노 자동차 차의 구원을 요청했고요. 1999년 르노 닛산 연합이 결성됐습니다. 이 르노가 이 연합을 통해 닛산 경영을 위해 파견했던 인물이 당시 이 곤 사장 겸 최고 운영 책임자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르노를 통해서 닛산 경영을 회복시킨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카를로스 곤 회장은 르노와 닛산의 협력 체제를 성공적으로 자리 잡게 한 뒤에 2016년에는 미쓰비시 자동차와도 제휴했는데요. 이렇게 결성된 르노, 닛산, 미쓰비시 얼라이언스는 지난해 천만 대 넘는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차 판매 기업이 됐습니다.
네. 자, 이런 곤 회장이 일본 측의 견제를 받게 된 이유가 뭘까요?
예, 프랑스 정부가 르노와 닛산의 연합을 넘어서 통합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고 현재 언론은 해설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곤 회장이 프랑스 정부의 의향대로 르노와 닛산의 통합을 추진해왔고 일본 측이 이 같은 움직임을 강하게 경계했다고 전했는데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경제장관이었던 시절부터 르노와 닛산의 통합을 희망했던 인물입니다. 현재 벨기에를 방문한 마크롱 대통령은 아직 언급한 하긴 이르지만 르노의 대주주인 정부 최고 책임자로서 그룹의 안정과 르노와 닛산의 동맹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 망명 정책 시행을 정지시켰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 3명이 매튜 위터커 법무장관 대행에 반대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백악관이 CNN 기자의 출입 자격을 완전히 복원시켜줬습니다. 이에 따라 백악관과 CNN 방송관의 소송이 일단락됐는데요.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망명정책에 제동을 걸었군요.
그렇습니다.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도 망명신청을 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 이게 바로 요지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불법 이민자의 망명신청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길 원하는 사람은 정식으로 국경에 있는 입국관리소를 통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연방법원에서 이 포고령의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겁니다.
네. 자, 법원이 왜 이런 명령이 내린 겁니까?
네, 트럼프 행정부의 포고령이 불법이라면서 미국 시민자유연맹, ACLU와 남부빈곤법률센터, SPLC 등 여러 인권단체가 소송을 냈기 때문인데요. 이번 소송을 맡은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의 존 타이거 판사는 포고령이 법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떻게 법에 어긋난다는 거죠?
네, 현행 이민국적법은 미국에 들어온 외국인은 지정된 입국 장소로 들어왔든 그렇지 않든 간에 누구나 망명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타이거 판사가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거죠.
네. 이 트럼프 행정부에 따르면 이민자 제한 문제는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에 해당하는 일 아닙니까?
행정부 주장은 그런데요. 하지만 타이거 판사는 권한 범위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새로 이민법을 쓸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금지한 일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네. 자, 이번 법원 명령의 범위는 어떻습니까? 일부 주에만 해당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미 전역에 걸쳐서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망명 신청도 받아줘야 하는 겁니다. 다만 이번 명령은 영구적인 게 아니라 임시명령인데요. 한 달 동안만 효력이 있습니다. 담당 판사는 12월 19일로 예정된 심리에서 양측의 의견을 듣고 이를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타이거 판사는 민주당 소속인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입니다.
네. 자, 백악관은 이번 법원 결정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직 특별한 반응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도 아직 관련 글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포고령을 내린 게 중남미에서 오고 있는 캐러밴 때문이죠.
맞습니다. 이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등에서 폭력과 가난을 피해 이 수천 명이 미국으로 오고 있는데요. 이들을 캐러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미국에 와서 망명 신청을 할 계획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캐러밴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면서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역에 수천 명의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네, 저 현재 캐러밴이 어디쯤 와 있습니까?
네, 서부 캘리포니아와 멕시코 국경 도시인 티화나에 이미 3천 명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미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데요. 티화나시 당국은 그 숫자가 앞으로 몇 주 안에 만 명에 달할 것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이민자가 한꺼번에 모여들고 있는데 티후아나 사정은 어떻습니까?
티후아나 씨는 이들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에는 이 캐러밴에 반대하는 시위가 티후아나 시에서 대규모로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시위자들은 캐러밴이 불법으로 멕시코에 들어왔다면서 돌아가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시위자들을 인종차별주의자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이번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이 소송 역시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일부 이슬람 국가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이민 관련 행정 명령을 내릴 때도 이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을 들었는데요. 이번 포고령의 근거와 같은 거죠.
네. 자, 지난해 행정 명령은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치긴 했지만 연방 대법원에 가서 이 합헌 결정이 나왔죠.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관심을 끌고 있는데.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브렉 캐버너 대법관이 합류한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행정부의 유리한 결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 대법원은 보수 대 진보 성향 대법관의 비율이 5대 4로 보수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매튜 휘터커 법무장관 대행을 둘러싼 논란이 소송으로 번지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 3명이 19일 휘터커 장관 대행 임명에 반대하는 소송을 워싱턴 DC 연방 지방 법원에 냈습니다. 휘터커 대행 임명이 위헌이라는 겁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휘터커 대행과 관련해서 소송이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맞습니다. 이번이 여러 번째인데 앞서 지난주에 메릴랜드 주도 이와 관련한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리처드 블루멘털 의원과 쉘던 화이트하우스 의원, 마지 히로노 의원이 동참했는데요. 이들은 모두 이 법사위원회 소속입니다.
네. 휘터거 대행 임명이 왜 불법이란 겁니까?
네, 연방정부 고위직 관리는 이 상원 인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휘터거 대행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상원 청문회 과정을 거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게 이들 민주당 의원의 주장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에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을 경질한 뒤 이 장관 비서실장이었던 휘터커 씨를 장관 대행으로 임명했습니다. 비서실장은 청문회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휘터커 씨의 자격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이 백악관 측의 입장은 뭔가요?
네, 정식으로 장관으로 임명한 게 아니라 임시직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부처의 관리는 누구나 대행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부장관과 차관 등 이미 상원 인준을 받은 사람들로 이 법무부의 서열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장관 비서실장을 대행으로 임명한 것은 잘못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휘터커 대행을 둘러싼 논란이 상원 인준 문제만은 아니죠?
맞습니다. 이 휘터커 대행이 행정부에 들어오기 전에 CNN 방송의 논평가로 활동했는데요. 당시 특검 수사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서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임명된 특별검사, 그러니까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의 내통 의혹을 조사하는 이 특별검사가 대통령의 개인 재정 문제까지 들여다본다면 너무 나간 것이다. 또 예산을 줄이는 식으로 특검 수사를 사실상 중단시킬 수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특검 수사를 염두에 두고 휘터커 대행을 임명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또 휘터커 대행이 러시아 수사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논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어떤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내용을 알고서 휘터커 대행을 임명한 게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휘터커 대행이 특검 수사를 축소하려 한다면 자신은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휘터커 대행이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본다는 건데요. 한편 휘터커 대행 측은 법무부 윤리 담당자들과 논의 중이라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거취를 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백악관과 CNN 방송 사이에 법정 공방이 일단락됐군요.
네, 백악관이 짐 아코스타 CNN 기자의 출입 자격을 완전히 복원시켜줬습니다. CNN 방송은 백악관이 물러섰다면서 이에 따라 관련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백악관이 원래 아코스타 기자에게 출입증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 16일 미국 연방 법원에서 짐 아코스타 기자의 이 출입 정지 자격을 철회하라는 그런 명령 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날 명령은 최종적인 게 아니라 가처분이었습니다. 이달 말, 즉 11월 30일로 효력이 끝나는 임시 조처였는데요. 그러자 백악관은 16일 아코스타 기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효력이 끝나면 다시 출입 자격을 정지시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CNN 방송이 워싱턴 DC 소재의 연방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아코스타 기자가 어떤 행동을 했길래 이런 법정 공방이 벌어진 건지 좀 알아볼까요?
네, 중간선거 다음 날인 지난 7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중간선거를 평가하는 기자회견을 백악관에서 열었는데 아코스타 기자가 다른 기자에게 마이크를 넘기길 거부하면서 중남미에서 오는 이민자 문제 또 러시아 내통 의혹 등 트럼프 대통령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을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And if you did it well, your ratings would be much better.
If I may ask one other question, Mr. President, I was going to ask one of the other folks.
That's enough.
Pardon me, ma'am. I'm Mr. President.
지금 들으셨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하라고 계속 말하는데도 이 아코스타 기자가 마이크를 넘기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무례하고 끔찍한 사람이라면서 아코스타 기자를 질책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은 이날 이 아코스타 기자의 백악관 출입 자격을 정지시켰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였죠?
백악관은 아코스타 기자가 마이크를 뺏으려는 여성 견습 직원의 몸에 손을 댔고 또 원활한 기자회견 진행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CNN을 비롯한 언론은 아코스타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안 좋은 기사를 쓰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CNN 등 주류 언론을 가짜뉴스라며 비판해왔습니다.
네, 자, CNN이 백악관 조처에 반발하면서 소송까지 가게 된 거죠.
맞습니다. CNN 측은 미국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가 아니면 개인의 생명이나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다는 수정헌법 5조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가 좋은 이 Fox News까지 포함해서 대다수 언론이 CNN 방송편을 들었었습니다.
네, 결국 담당 판사가 CNN 측 손을 들어줬고요.
맞습니다. 이 티머시 켈리 판사,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인데도 일단 수정헌법 5조 위반이라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즉각 이 아코스타 기자의 백악관 출입 자격을 회복시켜주라고 명령했는데요. 다만 이 백악관이 확실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절차를 밟으면 출입증을 다시 뺏을 수도 있다는 그런 여지를 주긴 했습니다.
네. 자, 이에 따라서 백악관이 관련 규정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샌더스 대변인이 19일 아코스타 기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설명했는데요. 기자들은 질문을 한 개만 할 수 있고 후속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이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대통령이나 다른 관리들이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후속 질문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마이크를 반드시 넘겨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출입증을 뺏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자,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백악관 출입기자협회는 백악관이 아코스타 기자의 출입 자격을 복원시켜준 것은 옳은 일이지만 새 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는 늘 후속 질문이 허용되어 왔다면서 이 같은 전통이 계속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셀린 디온이 부릅니다. 당신의 만남으로 이제 사랑의 힘을 배울 준비가 됐다고 노래하는 Power of Love 들어보시죠. The whispers in the morning of love asleep and tight are rolling by like thunder now as I look your eyes I hold on to your body and feel the truth you make your voice is warm and tender a love that I could not forsake I'm your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벤 뷰렌 대통령이 취임했던 1837년 미국은 경제 공황에 시달렸습니다.
외교에 있어 큰 문제 중 하나는 캐나다를 둘러싸고 영국과 벌어진 분규였습니다.
나이에가라 강 인근에서 캐나다군과 저항군의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저항군을 도와 맞서 싸우다가 생포되는 미국인은 미국 정부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메인주 지역에 있는 두 나라 국경은 영국이 미국의 독립을 인정한 뒤부터 크고 작은 분규가 계속돼 왔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1부 마틴 벤 뷰런 대통령 시대.
벤 뷰런 대통령은 임기를 다해가던 때인 1840년에는 국민들 사이에서 강력한 대통령이 되지 못했다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대통령의 결정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정책은 국민들을 설득시키지 못했습니다. 야당인 휘그당은 벤 뷰런 대통령을 실패한 대통령으로 비난하며 다가오는 대선에서 휘그당이 승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벤 뷰런 대통령의 뒤를 이을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오면서 휘그당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휘그당 지도자들은 앤드류 잭슨 전 대통령과 같은 군사 지도자를 후보로 물색했습니다.
우리 휘그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전쟁 영웅이었던 앤드류 잭슨 전 대통령을 얼마나 사랑했었는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휘그당 후보로 앤드류 잭슨 같은 존재를 내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앤드류 잭슨 같은 존재라면 윌리엄 헨리 해리슨 장군이 어떻습니까? 해리슨 장군은 1811년 인디애나 통치령에서 인디언의 공격을 물리친 인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서부지방 사람들은 티피카노에서 벌어진 전투가 해리슨의 위대한 승리였다고 믿고 있으니까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지난 1836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도 비록 승리하진 못했지만 많은 표를 얻을 수 있었지요.
휘그당은 전당대회를 열어 윌리엄 헨리 해리슨 장군을 대통령 후보로, 존 테일러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민주당은 67살인 해리슨 후보를 나이 많은 여자를 뜻하는 올드 레이리 혹은 노인네라는 의미로 그래니 해리슨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요즘 민주당 쪽 신문은 휘그당의 해리슨 후보를 비난하느라 바쁘더군요. 해리슨 후보가 나이 많은 걸 비하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늙은 노인네는 결코 대통령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라면서 해리슨이 진짜 행복을 느낄 때는 1년에 $2,000인 연금과 술 한 통 그리고 통나무집 뿐일 거라고 비꼬더군요.
휘그당은 민주당의 비난을 반대로 역이용했습니다.
술과 통나무집이라 맞습니다. 민주당의 말이 100번 맞습니다. 민주당 말대로 피그당은 술과 통나무집의 정당입니다. 해리슨 후보를 비꼬는 민주당의 비난이 우리 피그당에는 오히려 약이 되고 있으니 이렇게 고마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피그당은 민주당의 비난을 반대로 이용해서 은행가와 기업가의 당이라는 이미지를 털어내고 노동자와 농민들의 당으로 내세우는 데 이용했습니다. 피그당은 버지니아의 귀족인 윌리엄 헨리 해리슨 후보를 평범한 소시민으로 만드는 일에 주력했습니다.
오하이오에 있는 해리슨 후보의 저택을 통나무 집으로 바꾸고 해리슨 후보가 쓰고 있는 저 비단 모자도 농부들이 짠 모자로 교체하도록 하십시오. 공공장소에서 대중 앞에서 하는 연설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 그렇지. 글 쓰는 것도 가능하면 줄이는데. 아니, 줄일 게 아니라 앞으로 해리슨 후보의 모든 글은 아예 정치 보좌관들이 다 쓰도록 하시죠.
피그당에서 해리슨 장군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는 동안 민주당은 벤 뷰렌 대통령의 재선을 추진했습니다. 1840년 5월 볼티모어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마틴 벤 뷰렌은 다시 한번 대통령 후보로 추대됐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피그당과 민주당은 진흙탕 싸움을 벌였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거칠었던 선거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이 선거에서 두 정당은 자신들이 일반 서민들의 친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강구했습니다.
술과 통나무집 작전이 국민들에게 잘 먹혀들고 있습니다. 곳곳에 통나무집을 세우고 사과주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수천 명씩 모이는 대규모 야외 집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식사와 음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깃발을 흔들고 악대도 동원하고 해리슨 후보의 사진을 들고 시가 행진을 벌이고 또 선거운동 노래도 만들어 부르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노래는 해리슨 후보가 인디언과 용감하게 싸웠던 점을 특히 강조하고 해리슨 후보는 서민들의 어렵고 단순한 삶을 사랑한다는 찬양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피그당은 중상모략과 인신공격을 이용한 선거전을 펼쳤습니다. 정책이 아닌 과장된 이미지가 피그당의 선거 전술이었습니다.
해리슨 후보의 서민 이미지를 만드는 건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벤 뷰렌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왕처럼 생활한다는 비난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이 펜실베니아 출신 하원 의원이 백악관이 궁전으로 변했고 프랑스의 루이 15세가 사용했던 것과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며 금과 은으로 된 접시에 음식을 담아 먹는다고 격렬히 비난하는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백악관의 카페트는 발이 묻힐 만큼 두툼하고 벤 뷰렌은 비단 옷을 입으며 꽃향기가 나는 향수를 뿌린다는 내용도 빼놓지 않았더군요.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런 연설을 더 활용해서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피그당의 여론 만들기에 지지 않고 민주당 역시 근거 없는 내용으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통나무집과 궁전의 싸움, 사과주와 샴페인의 싸움으로 미국은 온통 들끓었고 이런 선거전은 국민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습니다.
피그당의 해리슨 후보는 글을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돈을 빌려서 생긴 개인 부채는 갚지도 않고 백인을 노예로 팔아먹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메인주를 기점으로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총 투표수에서는 양측이 비슷한 표를 얻었지만 선거인단 수에서 해리슨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섰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Speak Easy의 주간 코너 트위터로 배우는 영어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단행할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최근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오늘은 트윗에 담긴 관련 표현들 살펴보겠습니다. Rumors that the U.S. Treasury might include a Korean bank in a secondary boycott has investors jittery, although the country's banks deny the claim. 미국 재무부가 어느 한국은행을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풍문이 투자자들을 우려하게 했지만 한국에 있는 은행들은 이런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Secondary는 추가적인이란 뜻이고 boycott은 거부권인데요. Secondary boycott 하면 추가적인 제재를 의미합니다.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개인이나 기관을 추가로 제재하는 제3자 제재로 용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include는 포함하다라는 뜻이고 might는 may의 과거형으로 어느 가능성을 나타내다여서 might include는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Rumors that the U.S. Treasury might include a Korean bank in secondary boycott. 미국 재무부가 어느 한국 은행을 제3자 제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풍문이란 말입니다. Jittery는 초조한, 조마조마한인데요. 제재 관련 소문이 has investors jittery, 투자자들을 우려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Deny는 거부하다 또는 부인하다라는 말이고 claim은 요구, 주장인데요. Deny the claim, 주장을 거부하다입니다. Although the country's banks deny the claim, 그러나 한국 은행들은 이런 주장을 거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Rumors that the U.S. Treasury might include a Korean bank in a secondary boycott has investors jittery, although the country's banks deny the claim. 미국 재무부가 어느 한국 은행을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풍문이 투자자들을 우려하게 했지만 한국에 있는 은행들은 이런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오늘은 secondary boycott에 대한 트윗 살펴봤습니다. Thanks for tuning in and see you next week.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10년 11월 20일 오늘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호 레프 톨스토이가 82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828년 남러시아의 한 명문 백작 가문에서 태어난 톨스토이는 이후 대학에서 법을 전공하던 중 대학 교육에 실망해 학업을 중단하고 농촌 계몽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계몽활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톨스토이는 군에 입대했고 이때 소설 유년 시절을 발표하면서 작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30대 때 톨스토이는 러시아 문학의 3대 걸작 중 하나로 손꼽히는 대작 전쟁과 평화를 집필합니다. 1812년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입을 중심으로 러시아 사회를 그려낸 전쟁과 평화는 곧 러시아와 유럽 문학계에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후 톨스토이는 세계 문학사상 가장 위대한 연애 소설이라고 평가받는 안나 까레리나와 부하를 포함해 수많은 작품을 집필했습니다. 말년에 들어서 톨스토이주의라는 사상을 체계화하며 모든 세속적인 것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했던 톨스토이는 하지만 1910년 오늘 82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986년 11월 20일 오늘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무기를 판매한 사실을 공식 시인했습니다.
A few months ago I told the American people I did not trade arms for hostages. My heart and my best intentions still tell me that's true. But the facts and the evidence tell me
1년 반 전 레이건 정부는 레바논 내의 친이란 과격 무장단체에 납치된 미국인 인질 석방 주선을 대가로 테러 집단의 후원자인 이란에 고성능 미사일을 판매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란은 미국의 무기 수출 금지국으로 묶여 있었고 인질 석방을 위해 테러범들과 흥정하지 않는다는 미 외교의 대원칙을 깬 동시에 반군에 대한 군수 지원을 금지한 법을 어겼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대내외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게 됩니다. 무기 판매 스캔들은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미즈 미 법무부 장관의 폭로로 더욱 가열됩니다. 미즈는 레이건 행정부가 무기 판매 수익금을 니카라과의 반정부군인 콘트라 반군에 지원했다고 폭로했던 것입니다. 결국 미 의회는 특별조사위원회와 합동 청문회를 통해 진상 파악에 나서게 됩니다. 이로써 레이건 대통령은 임기 말 최대 위기를 맞게 됩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